서로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도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배경,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이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라. 성숙한 성도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겠죠.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어떻게 복종합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도 명령하고 남편에게도 명령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아는 자, 성령 충만한 아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 그는 자기 남편을 존경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기서 복종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어떤 군대에서 쓰는 복종 또는 직장에서 쓰는 복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복음의 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시죠. 4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원리에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남존 여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도 아닙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주 평등한 관계로 보고 계십니다. 높고 낮음, 우월함과 열등한 관계로 설명하시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서도 동일했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교회는 오늘날 같이 이런 전 지역에서 자동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모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 3355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시대였죠. 지금처럼 목회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없었다면 그 시대에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1세기 때 그 성도들은 가정에서 누가 예배를 인도했겠습니까?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남편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 거죠. 성경도 지금처럼 각 가정마다 한두 권씩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남편들도 누군가에게, 사도들에게 또는 교회의 어떤 일꾼들에게 듣고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복음의 교사로 세워주신 것,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남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남편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어긋날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교하는 거죠.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남편을 무시하면은 벌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 여러분 지금까지 벌 받은 적 없으시잖아요. 네, 남편을 무시한 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 받은 적 없으시잖아요. 네, 남편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존경입니다. 결혼하여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자매들은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나를 위해 세우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나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형제가 있다면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믿음 안에서 믿는 형제와 교제하고 있다면, 또는 믿는 형제와 교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복음의 일꾼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가족을 양육하여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남편,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복음의 일꾼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경제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네, 두 배 이상 저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더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시댁이 때로는 믿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그래도 주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남편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사람으로 믿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기분 나쁜 말 또는 듣기 불편한 말 또는 귀에 따가운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말합니다. 여보, 주위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세요. 그냥 그때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조금 짜증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나 나에게 친절하세요. 네, 이렇게 네, 따지지 마시고 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옳은 말이라면은 아, 예수님도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된다면 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제 아내는 저를 이제 요 말씀대로 존경하거든요. 평소에도 남편에게 좋은 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치킨 먹을 때 네, 자녀들에게는 닭다리 주고 남편에게는 목뼈 주고 네, 이러지 마세요. 네, 남편에게 더 좋은 것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장이라서가 아니라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가부장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사, 복음의 교사라고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 어머니가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남편 의견을 따라가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외식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그냥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자.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냄새도 나고 기름도 튀고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스파게티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네, 속으로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입 밖으로는 내지 마세요. 네, 그냥 속으로는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도 남편을 따라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냥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냥 남편을 따라가세요. 남편이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초신자일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교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그것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을 향한 존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내들의 순종을 아내들의 그 섬김을 받아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의 어떤 경제력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언행이나 그 무언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남편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순종으로 받아주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나에게 순종한 거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남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네, 아내를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네,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셔도 안 됩니다. 요거는 나오잖아요. 22절에 아내들이요. 네,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고 남편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아내들이 드려야 할 말이지 남편들이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주는 명령은 따로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더 무거운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아는 남편, 성령 충만한 남편.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25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네, 실수할 뻔했네요. 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네, 이게 순종보다 더 무겁고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대해서는 세 절만 쓰고 있는데 남편들에게 대해서는 배로 쓰고 있죠. 네, 더 어렵고 더 중요하고 더 힘든 명령이기 때문이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소유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됩니까? 네, 몸이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의 무엇이 됩니까? 몸이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나와 한 몸으로, 나와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목숨으로 여기시고 소중히 품으시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네,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합니다. 순종보다 더 무거운 명령입니다. 네, 남편이 물에 빠졌습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물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남편을 위해 죽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내가 죽더라도 아내는 살리셔야 합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친히 버리셨습니다. 네, 25절에 자신을 주신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강요와 협박과 억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교회의 거룩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죠.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셨고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죽이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거룩을 위해서, 아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해서 피 흘리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남편도 나와 한몸된 그 아내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그리고 가족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고 세우셔야 합니다. 아내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보다 드라마를 더 많이 봅니다. 찬송가보다 트로트를 더 많이 듣습니다. 교회보다 백화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까? 남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아내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순서상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건네준 거를 아담이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물으셨나요?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와가 준 걸 왜 먹었냐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먹었느냐? 아담에게 그 책임을 먼저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났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든지, 소개팅으로 만났든지, 선으로 만났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은 나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신 거예요. 아내에게는 최고의 남편을 주신 겁니다. 3개월 행복하고 30년 불행하라고 주신 아내가 아닙니다. 평생 행복하라고 주신 아내입니다. 평생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랑하세요. 아내 외모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점점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젊은 시절에는 소녀 같은 모습이었는데 점점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더 사랑하셔야 되고 10년 전보다 지금 더 사랑하셔야 되고 50년 전보다 너무 갔네요. 30년 전보다 지금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밤 12시, 11시 돼가지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딸기가 먹고 싶어요. 한여름에 딸기가 먹고 싶어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면박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면박 주시면 안 되고 편의점에 가서 딸기 우유라도 사오셔야 됩니다. 혹시나 제 아내한테는 묻지 마세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힘든 명령이고 저도 안 되는 건데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생각하셔. 아, 힘들고 피곤하다. 그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도 나처럼 힘들고 피곤하겠구나. 그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는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힘들죠. 몸도 피곤하고 직장 스트레스도 있고 퇴근 후 집안일까지 하면은 생각납니다.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때 하나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자. 네, 아내를 위해서 죽자. 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은 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남성 여러분, 아내보다 더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공부하시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내 생명을 던지셔야 합니다. 직장에 내 목숨 던지지 마시고 내 아내를 위해서 그 생명, 그 목숨, 시간을 던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께 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존경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부부,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